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시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원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기의 삶과 죽음, 이 생사관이 정리된 사람들이라면 갖게 되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자를까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명성을 추구하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알려지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왔던 어떤 삶으로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하고 또 그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도 자신 안에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자기는 고백한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연약과 죽음, 불안과 그 모호한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답이 없는 인생 그 가운데서 겪게 되는 불행과 불안 이런 문제들을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님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진 이 본질적인 불안함, 모호한 삶에 대한 문제와 이 삶의 불확실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자기가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고 의인이 되고 또 그리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죽음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살고 죽는 것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내가 육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의미 있다. 바울이 사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와 함께 살아갔던 그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바울도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던 거기에 원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다른 데다 이렇게 잘 기록하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 영적인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3층 천에 네, 여기 뭐 천국 이렇게 하늘 위에 그 보통 그 당시 이건 우리나라 지금 현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에서는 3층 천이라고 하는 것을 네,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느꼈던 기쁨이 무엇인지 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기쁨, 그 완전함,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쁨을 잘 모르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가장 행복했던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잖아요. 네. 저도 25년 전으로 아내하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네.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완벽한 네.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네. 이렇게 세상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아름다운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그때가 너 제일 좋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보다도 자기가 더 좋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들의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보, 그 복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 내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삶의 가치보다도 더욱더 타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서 우리가 큰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 높여주는 거 되게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키우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길 바라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커갈까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내가 같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각각의 삶,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복음의 가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2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바울의 법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법의 가치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의 생명의 가치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의 생명의 가치가 내가 스스로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가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조 시대를 꽤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2조 시대 500년 이상 그 왕조를 봤고. 근데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지위와 품격이 있어요. 그죠? 왕이 일반 양반처럼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그죠? 왕이 일반 거지처럼 그냥 삽니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죠. 왜요? 왕이니까. 왕의 지위가 있고 품격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 품격은 하나님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격이에요.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사는 거고 절대 그 품격을 여러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라고 명령한 겁니다. 근데 명령하면은 살 수 있게 된 명령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살아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명령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인간의 명령법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이 뭘 지키든 말든 관심이 없잖아요. 네가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 그 명령을 했다 한다면 마치 이제 너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때 네. 그러면 그 공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우잖아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명령법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법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법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적과 계획, 과정까지도 차근차근 같이 참여하는 명령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치로 살아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냥 던져놓은 명령이 아니라 그거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면서 우리를 어루만져가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 살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제사 방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됐다고 하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분리됐다고 하는 것이, 세퍼레이트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의식입니다. 당시 바울이 처했던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었는지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들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문제가 우리 이 성도들 안에 의견이 갈리게 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에 의견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희들 사이에 다른 뜻, 다른 마음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하는 건 뭐냐면 투기와 분쟁보다 서로서로가 나뉘는 것보다 착한 뜻으로 하나의 뜻으로 그리스도를 서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른 삶 그리고 교회 안의 하나됨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의 일치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일치된 신앙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성령과 관련되어서 몸도 하나,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그 하나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신앙으로 분명히 알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가 한 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한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한 분, 같은 분이에요.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주, 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 하나를 우리가 동일한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단 신앙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한 몸임을 여러분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한 몸을 자꾸 깨뜨렸잖아요. 한 몸이 된 것을 자기가 잘한다, 자기가 하나 이렇게 받은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 한 몸을 깨뜨렸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메시아도 자기네 것으로 이미 받아들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 받은 게 있는데 이방인들 노예에서 포함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그 의식이었거든요. 자기 잘나. 그것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거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 옳고 틀림에 대해서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없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거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 노티시아라고 하는 나디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죄인에 대한 그 의식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 그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이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의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내 주로 고백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 지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살아가는가는 어센슈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슈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슈런스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 있습니다 하는 오비디언스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 사람인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이 죄를 누가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지를 알고 그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어시런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타경이한테 어릴 때 맨날 키우면서 야 빌리브하고 트러스트 정말 다른 거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내가 너가 똑바로 잘할 줄 아는 거를 내가 믿는다. 근데 내가 너를 지금 상황에서 틀었습니다. 어릴 때 맨날 킬 때 이런 얘기 계속 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어줄 수도 돼요. 근데 이 빌리브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트러스트, 크레딧을 쌓는 건 다른 겁니다. 크레딧은 하나하나 그거에 대한 삶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트러스트. 근데 어슈런스는 이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깊이 믿고 싶다고 하면 이 트러스트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네. 그 과정이 없으면 내가 트러스트가 있는지 무릎에 던져봐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information, knowledge가 필요합니다. notice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어시오런스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오베이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도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앙에 대한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내가 어슈런스를 쌓아야 되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오비디언스를 내가 네, 때때로 실패하지만 그래도 90% 성공, 10% 실패 이런 거 참 좋겠죠? 네. 100%는 없어요. 100%는 되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의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가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28절에 있어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를 듣고자 함이니,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적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반대로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거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또 자기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이 대체 뭐냐? 복음이 대체 뭐냐? 그것이 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정말 있는 거야? 이 현상을 보니까 무시당하지 않았겠어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없어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죠. 없어 보이니까.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굳건한 믿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걸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회심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겁니다. 불안을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두렵게 하는 근거를 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 복음에 대한 비웃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1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1장 18절에는 이렇게 서로 말이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각,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이요? 구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1장 22절과 24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보여줬잖아요. 그죠? 어떤 거 생각이 납니까? 오병재 사건도 있고요. 나면서 눈 감고 태어난 사람, 봉사를 치는 것도 있으시고, 5천 명 사람들을 먹이고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어주신 사건도 있고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다 해가셨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는데, 보여줄 때는 뭐하고, 보여줄 때는 안 보고 눈 감고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와. 보여줄 때 뭐하고. 드라마 대상. 보일 때는 안 보고 말이야. 응? 그러고서는 요구한 게 계속해서 이런 걸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다고 하면 딱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으심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마지막 표적, 그 기적.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스캔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는 단어가 예전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 게 스캔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스캔들. 네, 손님과 구성인 것이고, 야, 어떤 것. 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연에 따른 조화,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서 로고스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대, 고난을 당했대,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데,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어리석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스캔들로 다가옵니까? 왜 그렇게 되지 않죠? 왜?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윤동주 씨의 그 표현이 맞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 가장 고난과 비참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가 자기의 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고난만 받다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죽음에 있는 그 사람을 받다면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고 그 또한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람이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극복해가는 방법과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게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과실을 따먹기는 원하고 그 과실을 얻기 위한 노동, 애쓴, 힘든 이거는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네,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니체의 단편소설 중에 옛날에 읽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농부가 자기가 봄처럼 가을 너무너무 힘들게 이것을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열면 그것도 따야 되고 그것도 판매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이거 맛있는 포도 그냥 그거 따먹는 거 마지막에 안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스스로 자라고 막 되더래요. 그 가을이 돼가지고 아주 맛있게 생긴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탁 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열매를 탁 따서 먹었는데 포도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따서 먹었는데 겉모습은 포도의 모습인데 그 내용 그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결과 결실을 맺으려면 사람이 드려야 되는 품이 있어요. 내가 드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을 드릴 때 그 결과가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과정 없이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때 복음 좋지만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가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내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힘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내 부부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고부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직업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할 때 이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다 여기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 헬라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걸려 넘어지는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질지 너무 잘 알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식을 무엇을 갖고 설득했느냐? 전도라는 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전도. 뭘 전도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의 행위. 즉,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이 실제적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낮아지게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과정을 전도로 보이신 겁니다. 자신의 진심을 그렇게 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물이 십자가에 대해서 일곱 가지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자기의 애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글을 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하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용서까지 행하십니다. 그 하나하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미련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처음에 저 내가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난 뒤에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보는 거고 들으면 듣는 거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근데 점점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여전히 감추어 있는 거구나. 네. 이해가 됐어요. 마치 크레딧 카드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여기 무한정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쓰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이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쓰지 못하는 그걸 알지 못해서 복음이 그런 거더라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see not 뭐로 되겠냐 understand 이고요. 그 다음에 hear but not 그들이 뭐냐면 퍼시브인가요? 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심을 보여주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냐면 보여주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섬김과 희생, 겸손과 인내 이런 것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할 때 우리는 행위로밖에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고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줄 아는데 저에게 고난이 오면 옛날에는 야, 일단 화부터 나오고, 네, 일단 고난이 왔으니까 화를 나죠, 그죠? 아, 여러분은 화가 안 나시는 분 다행입니다. 저는 일단 화가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나니까, 아, 고난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기뻐했습니다. 왜? 자격이 되니까. 여러분, 저는 자격이 되잖아요. 부럽습니까? 네, 여러분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네. 자격이 되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에서 오늘 본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를 기가 막히게 나눴었어요. 원래 취한 햇빛이라는 단어가 에코라든가 남바노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안 썼어요. 원래 에코라든가 남바노라는 헤브나 테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에카리스테라는 카리스토라는 원래 카리스트,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던 걸 보고 역시 그럼 그렇지 바울은 바울이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기뻐했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고난이지만 은혜입니다. 네.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였듯이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발견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참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느낀 거가 성경은 진짜 대단하다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는 것. 사도행전 16장을 바라보면서 그가 빌립보에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첫 출발이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갔는데 당한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다 계산해서 갔을까요? 아니, 계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꼭 가가지고 귀신들린 그 종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야, 이거 풀어줘야 되겠다. 너무 불쌍하다. 응? 그 자유도 느끼지 못하고 맨날 주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귀신을 내쫓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회복시켜줘야지. 제가 그냥 치료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작용이 또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시게 되죠. 또 감옥에 가셨는데 거기한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와 찬양만 드렸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를 끄집어냅니다. 처음에 핍박하던 사람이 감수장이 가수장이 이제는 그를 너무나 은사로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나요? 그러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살렸다는 거에 너무 기뻐해가지고 화합을 자기네 초대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또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고 아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했을까요? 아니 알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는 단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더해서 그냥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해 그냥 기뻐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기뻐했는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도 기뻐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바울 놀라운 점이 발견하면서 이건 사도바울이 바뀐 태도가 무슨 결과를 다 알고 기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어지는 환난 가운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 다니엘서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3장 17절 18절 사드락 메닥 아벳느고 그 삶을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끌려와서 이제 풀무불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 대화예요. 왕과 그 세 명의 친구의 주는 대화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냉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고백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아도 그 풀물 그 풀물 가운데 건져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나는 이것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기쁨 발견하시고 이런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말이 어려운데 말 자체도 어려워요.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이겨내시길 바라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견디시길 바라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견디시길 바라요. 내 고통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있는데 같이 견디시길 바라요.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험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핍박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만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인내하는 것 나 혼자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요.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살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기본값이야. 디폴트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디폴트입니다. 이 협력값에 대해서 갖고 있으려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 절박한 심정이 좀 거의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정규 교수가 2017년에 이 한겨레 신문에 기고했던 기고문이 있어요.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칼럼입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통인데. 근데 이걸 이게 읽다가 굉장히 참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한 2분 정도 되는 메시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생명부지에 누군가가 느끼게 되는 고통이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분 나에게 그 고통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그 과정은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기 시작하는 아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괜히 즐거워지는 식의 감정의 전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전위를 넘어서 공감에 이르게 되면 그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상대방도 나와 동일한 인격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나와 그 사람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상대방의 처지에 놓으려고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위치에 내가 있지 않지만 상상력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그 상황에 느끼게 될 그 고통이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때 느끼게 될 고통과 같다는 것을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의 결과뿐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우연의 결과,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타인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슬퍼하는 소식 들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추락하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저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우연히 거기 없었던 겁니다. 지금 LA의 산불이 있을 때 그 산불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람들은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우연히 있어서 그 산불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하지, 저 사람 잘못된 일을 한가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구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우연의 결과로 되는 것으로, 나도 그 우연이, 그 아픔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 상대방으로 귀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의 위치를 벗어나서 인간의 죄인된 위치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위치, 그 아픔의 위치, 내가 누릴 수 있는 곤란 이런 거 당연히 누려야 되는 기득권 이거를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이 아픔의 전, 감정의 전이라는 것이 이게 이 우연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정말 있을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구원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 한 거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내가 뭘 해서 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거든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걸 그리고 감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할 거는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면 서로 서로를 위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갖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 두 번째는 인내하는 태도, 하나는 세 번째는 관용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존 이나주라는 사람이 이 확신 있는 다원주의라는 Confident Pluralism에서 이 우리가 이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갈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늘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옳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아 보일 때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삶으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리스판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인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 포로로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바벨론 포로에 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바벨론 자기들 핍박하고 포로로 끌고 했던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라. 평안을 간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평안이 있으라 라고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게 관. 여러분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두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관, 겸손인의 관. 세 가지가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삶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가치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가치로 살아가. 이 합당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합당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